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땅에 있사옵나이다. 저희는 어둠 속에 속해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토록 밝은 빛 가운데 계시나이다. 어둠 속에 땅 속에 사는 주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죄 중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종속된 자들이었으나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입어 하나님을 찬송케 되니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주 앞에 실로 크도소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과 훈계에 따라 삶을 순종해 살아갈 때에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임을 우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요 신자됨의 복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는 참으로 행복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 은택을 입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 속에 방황하고 썩어질 것을 움켜잡고 죄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담기는 무궁한 진리를 향한 열망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참 나의 영원한 희락인 줄 알고 추구하며 그걸 통해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하시며 마땅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 행해야 될 신앙의 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지혜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도리를 잘 깨달아 심령 속에 순복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새겨놓은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 일어나는 생명력을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지혜 주심을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행 16장 신앙고백 선행 16장 4항과 5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 16장 선행 부분에 있는 16장 4항과 5항 찾으셨으면 4항과 5항을 달아서 같이 읽도록 하지요.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하여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사항에 보면 순종을 통해서 인생에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이제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4항과 5항은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공덕에 힘입어서 덕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데 보속적 효력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성모 마리아의 공덕을 의지해서 마리아의 공덕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이외의 성자라고 일컫는 예컨대 뭐 베드로든지 바울사도든지 그 이후에 로마 캐톨릭의 성자라 추앙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 안에 살아간 선한 삶의 순종적 공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앙적 효력을 의지하면 우리 연약한 부분을 대신 갚고 또 도와주는 그런 공덕적 사상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생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 공로적 가치가 계량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입던 두루마기다, 그것을 의지해서 베드로의 공덕사상을 의지하면 연옥에서의 천년 세월에 감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량적으로 다 해놨죠. 그래서 성자의 유골을 섬긴다든가 성자의 무덤에서 나온 뼈들 가운데 일부를 그거를 이제 잠시 빌려다가 이제 공짜로 빌릴 수가 없으니까 성당에 이제 큰 헌금을 하면 이제 잠시 빌려주죠. 그럼 그걸 빌려다가 집에 놓고 그 유골의 성자의 공덕을 의지하며 집안의 여러 가지 소망의 기도를 의지하면 그 성자의 공덕에 의해서 기도의 효력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해. 그것들은 이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현실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당시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갑갑함, 또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 영적 침체 속에 깊이 빠지면서 성경을 보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루터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이외에 다른 어떤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1500년 역사 동안 지탱해온 교회의 구조 안에서 루터란 사람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서 안에서 칭의의 근거가 오직 믿음이란 사실을 새롭게 인식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떤 그 도덕적 부패상을 교회에서 보게 됐냐면, 퇴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모금하는데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 안에 돈을 집어넣고 면제부를 사면 그 돈이 통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들이 바로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것은 철저한 그 돈으로 면제부를 사거나 또는 성자의 유골과 공로에 의지해 나가는 어떤 그 원리와 같은 원리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우 미신적이어서 16세기 당시에는 그 라틴어가 그 당시의 언어였고 말을 하는 이 말의 언어는 각 민족마다 나라 말이 달라서 독일어도 있었고 불어도 있었고 영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학문적 수단 또는 그 모든 유럽 사회를 통일시켜 나가는 문화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이 라틴어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은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말씀의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그 16세기에까지 살던 그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오직 복음의 이해를 성당 안에 걸려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거기 각각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적인 모든 그 성인들의 조각상 그런 등등에 통해서 그것을 갖고 복음에 대한 이치를 헤아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종교 예술품이 하나의 그 신앙적 숭배의 대상화되어지는 우상 숭배 성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그린 성화라든가 또는 그 각각의 마리아상 등등 또는 기타 성자들의 상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마치 불상 앞에 기도하듯이 그들이 그 앞에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미신적 신앙의 굴절이 교회 안에 자행되어지게 되었죠. 그럴 때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두 요소는 하나는 연옥설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로 문제입니다. 연옥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되는가라고 물을 때 로마 캐톨릭의 대답은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경우는 연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옥에서 죄가 완전히 정화되어 깨끗해진 다음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연옥은 죄를 정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그 풀무불에서 쇠가 달구듯이 각각 죄값을 씻어나가는 연단의 과정을 겪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락의 곳이요 평안한 곳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죠. 과연 내가 그 연옥을 잘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 또는 얼마만한 오랜 기간을 거기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연옥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위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선행을 가급적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에 절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선행은 결국 궁극적 의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복음적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을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선행의 능력을 주고 선행의 의무를 주며 따라서 그 의무에 순종해서 선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효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라는 교리가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천주교이고 나도 천주교이지만 우리가 서로 종말론적 중간 상태 속에서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연옥에서 1년 만에 졸업을 하지만 자네는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만년은 있어야겠네라는 이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심히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주고 둘째는 로마 캐톨릭은 그런 선행에 대한 그 순종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자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대해서 매우 제한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며 실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데까지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개신교가 루터와 칼빈 같은 분들이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교회사적 전통 속에 어거스틴, 6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내고 신학을 세운 것과 그 이후에 약 천년 기간에 8세기부터 중세가 시작되어지는데 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800년 기간 동안에 중세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어거스틴 또는 그 초대 교회의 신학적 교리가 발전적으로 되어진다는 이론적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는가 이런 줄기를 쭉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이해가 교회사적 신학의 전통 안에서 어떤 줄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자기 신학적 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학적 이유를 갖게 되어진 거 우리가 믿고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네, 근데 그 캐톨릭은 그 이전의 전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16세기 이전의 전체의 교회사 속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그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세기의 교회가 종교개혁이라서 분리가 되었다 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 16세기 1500년간의 교회 전통을 개신교가 다 부정해버리고 딸랑 자기 혼자 성경 하나 들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500년 이전까지의 전 교회사 속에서 과연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교리가 성경적인가를 비평적으로 보면서 그럼 우리처럼 성경을 이해 옳다고 말했던 신학의 전통이 없는가를 보니까 과연 전통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 보는 것과 일치된 신학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전통이 생생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이 죽어버린 거죠. 죽고 16세기에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구원론적, 교회론적 왜곡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 해석이 16세기에 주류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과연 개신교를 정지해야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나눠지게 되어진 이유는 캐톨릭이 루터와 칼빈을 못 받겠다 해버렸어요. 인정 못 하겠다고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린 결정적 이유는 구원론을 넘어서서 교회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그 루터나 칼빈은 공통적으로 교황의 수위권, 교황의 무오성과 교황의 절대 수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데 있어서 교회 체제가 흔들리게 됐죠. 그 다음에 신부들, 독신하는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찬의 성찬 집행권이 성경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신비적 권한을 신부에게 과도하게 줬다. 다시 말하면 미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미사를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떡과 포도주를 신부의 축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의 예수님 몸과 피가 되어진다고 믿는 그들의 교리적 가르침이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에게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제권을 신부에게 임의로 준 것들, 이런 몇 가지 교회 직제에 관한 교황과 신부에게 주어지는 성찬권과 사제권 등등의 교회 구조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비평을 하게 되지자 그들은 그렇다면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의견을 바꾸지 않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종교 재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몸이 분리되어지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구원론적 측면에서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에 의한 공로 교리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행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자연적 도덕적 양심의 근거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나타난 선행의 가능성은 인간 자신에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렇게 행하여진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선에 비추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율법에 있는 전체 요약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보통 적당히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나 혼과무 자관 엄청난 절대 요소를 존재 부추기 있죠. 너의 온 인격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창조주여 너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 그 주님을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내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관계 맺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자기가 죽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생명에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 이 충성의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이 있다는 말의 뜻인데,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선행이라고 하면 과연 사람 중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굴복시키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할 자가 있겠는가?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행이 그 자체가 공로적 가치를 지닐 어떤 근거가 그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거나 요한일서에도 보기도 뭐가 있냐면 사람이 혀 얘기하면 야고보서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 혀가 혀를 능히 잘 통제해서 악한 말,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돼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혀의 범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연약성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어떠한 것인지 그 자체가 공로가 되어져서 남에게 나눠줄 만한 어떤 효력, 보속적 그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아 그래 절대 의미에서야 사람이 하는 선행이 공로 효력은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그 내면의 태도를 보시고 그것을 공로가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값을 쳐주시면 그런 공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절대적 의미에서는 공로 가치가 없다. 그거를 부인 못하니까, 그걸 이제 공격받으면 그걸 부인 못하니까, 그 다음 얘기 뭐냐면, 절대적으로는 공로 가치가 없지만, 귀한 거 봐줘서 하나님이 공로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방바닥을 걸레질을 좀 해줬다. 이거 보니까, 이거 한 게 아니거든요. 엉망진창으로 그냥 흉내만 내놨지만, 걸레질 했다라고 해서 충분히 값을 인정해주는, 그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공로가 있다고 봐준다.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 차이가 막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그거 아주 괜찮은 말을 꿰다 붙였는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도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 소견에 그럴듯하다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게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럼 환영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식의 궤변을 드러났을 때 그러면 그런 식의 공로 가치를 둘로 나눠서 절대적인 의미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있다는 식의 그런 식의 성경적 교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아무데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비유가 오히려 더 나고 반대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했다고 해서 종이 값을 요구하거나 주인이 살해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그랬죠. 그저 내가 무익한 종이로서 내가 주인이 시킨 말을 마땅히 할 바를 하였습니다라는 정도에 그친다.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칭찬의 내용의 결과는 뭐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 뭐냐? 구원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상급이죠. 결국은 종이 주인의 말에 충성됐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공로의 가치를 차별화시켜 너는 더 있고 나는 덜 있으니 나눠주고 뭐하고 이런 식의 공덕 사상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미신적 신앙의 굴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각 종교마다 그 공덕 사상이 다 있어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유독 성경이 가르침만 그것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기의 확인이 각 종교 형태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덕사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확인을 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절대적으로 보지 못한 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자는 보니까 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저자하고 내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의에 대한 확인이 어떤 형태로 보상받길 원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따라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라든가 여러 종교 속에는 선행에 대한 공덕사상에 대한 교리를 모든 종교가 다 나름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는가? 인간에게는 선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선행을 베푸는 일이 있어도 그 선행에 베푸는 일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깨우치냐면 나로서는 본래 가능치 않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역사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나갈 뿐이요 그것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관, 인간 이해가 다르지요. 다르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 전도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를 그걸 내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대략 그랬고요. 오늘 17장 성도의 견인 부분을 들어갑니다. 구원론의 마지막 정점이죠. 성도의 견인과 다음 주에 할 구원의 확신 부분. 이 부분이 구원론의 결정체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 1항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죠?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 타락하여 지옥의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다 신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예,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갈 염려는 딱 놓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감사하죠. 그런데 신자였던 사람 중에서 배도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신자도 배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나? 아니면 본래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이해할 것인가? 본래부터 신자가 아니었으면 신자됨의 표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신자인가? 여러분 신자십니까? 대답 소리가 이래서요. 뭐. 신자만 여기 남고요. 다 가세요. 성경 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절에 저희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8절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복음을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죠. 교회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나갔다? 아하,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 교회에 속해 있었다. 교회에서 있어 나갔다. 여러분, 배도라는 것은 본래부터 믿지 않는 자는 배도의 사건이 없죠. 그러면 일단 믿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신앙을 배반해야 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배도의 무리들은 교회 안에 섞여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섞여서 교회로부터 나갔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기 표현상으로 두 개를 구별하고 있네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우리 안에 있었던 자라는 한 그룹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자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 말로 구별되는 두 그룹이죠. 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는 교회의 외연입니다. 외연, 교회의 외적인 구성 멤버 전체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죠.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유형적, 외형적 멤버십을 갖고 있었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형적 회원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란 뜻으로서의 교회에 우리의 속한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합이 더 클까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외연의 집합이 더 크죠? 그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 판별하기 위하여 나눔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일단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그건 뭐 볼 것 없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눔의 역할이 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쉽게 이해를 하시죠. 43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교회는 구약의 말씀 위에 제사 율례와 교훈을 회당으로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교리를 배워나갔던 하나님의 선택된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게 교회였어요. 그 당시 교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같이 그대로 충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심지어 12장 그 앞에 부분에 가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예수님을 마귀로 몰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표적을 내놓으시오. 당신이 표적을 내놓으면 우리가 메시아임을 믿겠어라고 오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덧붙여 말하시기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교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이 과연 참 이스라엘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오늘의 표현을 따지면 예수 지체 영적으로 참으로 붙어있는 자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정확히 정체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본래는 마귀가 거하던 자 중에서 마귀가 그곳 너희를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쉼을 구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희가 깨끗이 소재되어 있으니 더 신이나 일곱 마귀를 더 들여와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 있어서 깨끗이 소재됨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구원에 내서 불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율법과 제사를 하나님께부터 배움받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은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동안에 이스라엘이 내내 소재되고 깨끗한 집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마귀가 다시 돌아와 보아 일곱 마귀나 더 데리고 들어가서 너의 상황이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인해서 그 소재되고 깨끗함이 아무 소용이 없이 복음이 헛되이 들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요 악한 자요 정죄 받을 자로 더욱 깊은 악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그 긴 역사를 유지하는 동안에 우리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외연은 유괴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유괴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 있는가를 정죄하신 그 대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그대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종말 뒤에 가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가리아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선제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가 한번 아벨의 피부터 바가리아의 피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역사 인류 시초의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 죽기까지의 구약 그 이전의 구약 선지자의 피까지 통토로 말하면서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손에 들고 제사의 율례를 성전에 들여왔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으면 율법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그렇게 정죄해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이 남냐면 이스라엘은 선택과 그 다음에 선택의 취소와 같은 부담이 남게 되어져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이걸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정죄 또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정죄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의인을 핍박하며 죄를 행했던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결국에 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선택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참여자가 이스라엘의 전 외형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고 5천명, 4천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그때 이후로는 결국 근본적 유대 땅에서 복음이 배척받고 결국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 전도가 불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결국은 소수만이 복음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져 버렸다면 이스라엘 선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답을 주기를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었는가 취소되었는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소수만이 복음에 들어와 있으니 나머지는 다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답은 하나는 이스라엘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왜 취소된 게 아니냐? 이스라엘은 언약과 율법과 조상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에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대로 복음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로 논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인데 뭐냐면 선택이 집단이요 그룹으로 되어지는 형태에서 뭘 따라서 그룹이 되어졌죠? 혈통이에요. 혈통을 따라서, 그 육적이라는 개념이죠. 혈통을 따라서 하나의 육적 구속 그룹으로, 육적 단위로 묶어졌던 이런 의미에서의 선택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져 연속되어 나가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했으니, 영적 이스라엘은 개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심령이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겠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과 관련 지어져 이들을 묶을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덩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각각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아져서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집단의 덩어리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그 집단 덩어리는 묶여질 만한 어떤 그룹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모아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져 모아져 있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냥 돌멩이 알이 모아놓은 게 아니고 모아놓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새로운 교회의 신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혈통 때문에 너 분명하게 하나의 집단으로 육적 혈통을 근거로 한 집단의 덩어리가 선택의 대상으로 꽉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불순으로 깨어지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어지면서 연속적으로 되냐면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내용으로 바뀌어져가면서 연속성을 이루어지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개개인의 부르심입니다. 개개인의 부르심, 그건 무슨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개인이 부러진 자들이 개개인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함께 자리를 모아보니 거기에는 알알이 까닥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모여진 집합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신비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원리가 그 내면 안에서 역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성령의 내주가 모인 전체 안에 한 성령께서 같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각기 계시면서 우리 모인 전체 안에 각기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면 성령님이 우리 각각에게 내주했으니까 성령님 열 분 성령님이 계신 것이냐? 예,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온전히 계시면서도 수억이 있어도 한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간의 교통이라는 특별한 영적 관계 원리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선택의 부르심이 이어져 오게 되어져요. 여기는 분명한 나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이스라엘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같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게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요 말은 처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를 잠깐 동안 믿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식을 잠깐 동안은 갖고 있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므로 심령 중심에서 나타난 믿음이 아니므로 그들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내 배도를 하게 되어진다. 22절에 혹은 염려나 재리의 유혹 앞에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참 신앙인은 어떤 자냐? 그렇게 말하면 23절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렇지 못한 자는 다르다라고 분명한 나눔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을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하나, 나머지 세 유형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아니라 얘기죠. 히브리서 6장을 가면 참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든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을 것이라, 거기에 해당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의 사람은 결코 어떤 자는 아니냐면 좋은 땅에 떨어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참신앙인은 아니죠.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4절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다 특징이 있어요. 비침을 얻어서 진리의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가 어떤 것이 신령한 복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근데 이것을 이런 자들이 얼핏 보면 어떻게 돼요? 참 신앙을 가진 자들과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후에 어떻게 해버렸어? 6절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재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배도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즉 4절과 5절만 보면 전혀 참신자와 구별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즉 마태복음 13장을 유념해 보면 그것이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미혹이 오기고 쾌락을 쫓는 그런 재반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재타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으므로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럼 이런 자들은 본래부터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드냐면, 그러면 처음에 4절과 5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맛본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참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이 애매한데 어떤 자가 타락해버렸다면, 그 타락한 자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타락한 자가 과연 중생하며 참신자인데 실족하여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본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연약한 초기에 어떤 구원받은 자의 믿음처럼 잠시 믿다가 배도해버린 것인지, 이런 구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신자는 그러면 죄를 안 범하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연결 정리, 일단 문제를 정리해보죠.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 그냥 사소한 실수 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타락의 형태로 신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간음할 수 있고 살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있는 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신자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뭘 아냐면, 교회 안에는 참신자가 아닌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껍데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원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 참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 거짓 신앙에 있으나 스스로 거짓이지 못한, 조금 복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들과 참신자이면서 그러나 타락해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죄를 범한 일에 있어서 이 자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자인데 타락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믿음이 없어서 타락하게 된 것인지, 이 구분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만일 내가 실족에 타락했다 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서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데 그만 미혹되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인지, 내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걸 문제로 인식 안 하면 다음부터 설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5분간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통한 반응들이 없으시네. 광고 말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체어맨 2853 차량 혹시 갖고 계시면 이동해 주시고요. 체어맨 2853 그리고 차를 요 상가 앞에 세우지 마시래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갖고 들어오시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그러나 굉장히 상가에 어려움이 많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광고. 중심 상가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 체어맨 2853 차량 이동 바람. 두 가지 광고. 자, 보십시다. 실제로 타락한 사람, 실내 본래 믿음이 없어서 타락해버려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하고 신자인데 일시적으로 타락한 사람하고의 구별은 금방 제가 이 말 속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실존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제3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항상 자기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제는 제3자의 문제로 하나의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어 하는가를 자기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큰 실수가 있어서 다윗처럼 죽이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평생 주님 다시 안 본다. 이 낯으로 주님 어떻게 보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더욱더 악에 악으로 치달아 가겠는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방금 읽었던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최종적이며 완전히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으며 셋째 줄에 그게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일평생 될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결, 거룩해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을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든가 교인 멤버 중에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결을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초신자나 다른 신자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뭐 A 집사도 그렇게 사는데 난들 뭐 이렇게 돼서 죄의 오염 확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죄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해서 죄의 담대성이 없도록 교회는 거룩을 파수하기 위해서 엄리 부르다가 그 신자를 당회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실이 옳지 못하니 중지하시오. 중지하시되 당같이 회개의 표를 보이시오. 순정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적에서 지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책벌을 가게 되어지죠. 그게 교회 성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신자의 경우는 우리 교회, 우리는 일단 참신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눈에서만 아는 거니까 우리 눈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실의 열매예요. 과연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죄의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격려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관찰하고 격려하였으나 나타난 결과가 어때요? 악행과 죄행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해 나가고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더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자, 문제가 있구나 가로 열고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내면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참 신자이기를 바라고 또 일 것이라 믿는 마음에서 그자의 행실이 온전치 못함으로 권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중지하시오. 이런 교회의 권면을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가 반응을 보일 게 아니에요. 권행에 대해서. 근데 그 반응이 왜 자꾸 귀찮게 간섭하냐? 이 교회 없으면 뭐 딴 교회 없냐? 라고 해서 툭 가버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 멋들어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툭 가버리고 그러다가 자기 비유 잘 맞추는 교회 찾아서 적당하게 악행을 축적하며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 이야기 아세요? 첩을 두고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첩두지 말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 당회원 중에 첩두신 분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간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부담 없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근신을 명했을 때 근신하고 회개표가 나오면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걸 믿음의 형제로 받는 것이죠. 여전히 찰신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순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나 말씀의 징계 앞에 최종적이며 전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신자의 마지막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겐 그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중에서 침묵정신? 그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근신하는 긴 세월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 입으로 회개 표를 내지 않아서 주위 사람을 동동동동 발 구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다 말 못합니다. 과연 그 자가 회개한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다 함부로 단정은 못 짓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 교회 앞에서 자신이 당회로부터 지적받은 죄목이면 당회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의 표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범죄를 모든 공중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를 욕되게 한 죄는 교회 앞에 회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들을 모든 회중에게 다 낱낱이 내놓고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어떤 행실에 문제를 삼아서 그에게 치료를 해왔을 때는 회개표를 당회 앞에 보임으로 자신이 돌아선 자임을 증거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실로 중생치 못한 자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회개는 우리로부터 그 가능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믿음의 모습과 외양을 뒤집어 쓰고 앉았다 해도 일시적으로는 자연적 도덕적 양심을 활동시키면서 어떤 모양대로 신앙생활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결국은 타락의 기에 빠진 뒤에 그걸 회복해가거나 회개하는 일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사모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신자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경우는 그가 일시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본래 그가 선에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자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것 때문에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구원에까지 못된 짓을 골라골라 다 해도 구원받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흉악한 짓을 다 줘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 불공평이 어딨나. 근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죄 줘도 자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받아요. 죽으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이 구원받으니까 마음 푹 놔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자신이 능력 온 거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마구 죄를 져도 되나? 그 문제는 없네. 그 문제는 없네. 그 대답은 뭐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 거꾸로 넘어가면 왜 그런가? 마구 죄를 지으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다시 넘어와요. 자, 그런데 이 극단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져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은 그가 비록 타락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이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타락해버린 법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죠? 회개케 하신다. 뭐 하세요? 회개케 하세요.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숨 거둘 때 있게 될는지 아니면 일찍 바로바로 있게 될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죄악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죄악의 여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로 인한 고통은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있으면 행복하진 않잖아요. 죄를 지으러 죄 지은 것으로 인한 현실의 고통은 자기 몫으로 짓눌려 있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케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신자가 아닌 사람은 타락해서 죄 일단 교회 와서 복음을 맛봤다고 하면서도 신자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타락해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실제로 신자로서 타락해서 용서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인간은 결과론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결정론적인 기계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막말로 마음대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은혜로 주어 회개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라는 것만 분명히 내가 안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마음 턱 놓을 수 있다. 그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증거에서 또다시 뭐하고 충돌되냐면 그런데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과연 회개함이 없이 끝까지 악행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의 답을 찾아보면 그럴 수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그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신실히 지켜야 구원의 확증이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결국은 타락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타락한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슨 구원의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한 구원으로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두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견인의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신자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가 하냐면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사실.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초월 영역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여기 살 때 우린 이 안에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 자유의지고 신앙에 반응하는 우리를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는 예정적 선택을 완결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가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섭리 중에 이끌어 가시면서 선택한 사람들을 예정적 선택의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정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각각 말씀과 환경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삶 속에 곡절을 겪어가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선택한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의 예정적 선택이라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이 인도해 나가심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구원의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인생이라는 요 시각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죄를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관 영적 관계 안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뿐이지만 내 눈에는 내 눈은 이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이런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큰 죄악을 내가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가운데서 예정된 선택의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굴레에 빠지더라도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 앞에 눈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회복돼 다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되므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말 것이 아니니까 요 어려운 시기 속에 절망에 빠져 신앙의 배도의 길로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경계심을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마귀는 이때 역사해요.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집사도 아니야. 네가 무슨 신자니? 너 20년 신앙생활 했지. 너 여기 넘어졌잖아. 너 성경 봐. 그렇게 넘어지면 죄인이고 구원 못 받는 데 있잖아. 넌 배도한 거야. 너는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이 죄를 짓기까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어. 급기야 행동에 옮겼네. 그리고 다시 용서를 구해? 예라이 뻔뻔한 작자야. 마귀는 계속 무엇을 막아요?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그 용서의 무한한 바다에 자신이 한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막아버려요, 마귀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죄 중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능력과 기회를 받는다면 왜 우리에게 너희가 실족할까 염려하라, 실족하였으면 회개에 이르지 못할 만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삼가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 있을까? 그냥 그렇게 될 텐데 거긴 또다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뜻이지만 우리의 인생 실존 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안에서는 계속 신앙적인 갈등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을 때라도 다시 뭐예요? 너희가 영원히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 회개 이르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타락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 돌아보라, 하나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 줘서 경계와 회개 가능성을 자꾸 하나님 권면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실존의 영역과 그거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의 이 상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적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신앙의 순례가 어떤 곡절을 겪던 간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속한 자이라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절망의 죄악에 빠지더라도 회개함으로 바로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뭐가 되냐면 죄악에 빠졌을 때라도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악에 빠지더라도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죄악에도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나오겠지만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그 얘기는 얼마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너 죄를 네가 졌냐 아니면 남이 시켜서 졌냐, 이게 뭐예요? 내가 졌지. 그 회개는 네가 하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냐, 내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그 회개가 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같이 고백하게 돼요. 이거는 신앙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만약 회개가 안 되면 그럼 뭐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세요라고 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회개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또 기도하고 계속 이 부분 나갈 수 있도록 움직여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의지를 막아버린 것을 막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자, 뭐냐면 그러면 이런 타락한 신자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신자가 회개에 이를 수 없느냐가 그 사람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느냐 이 부분이 생겨요. 자, 만일 타락한 신자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신자에게 있다면 타락한 신자들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100%일까요? 아니면 100% 안 될까요? 100%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타락할 경우는 내가 회개하여야 하지만 그 회개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 회개의 가능성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부터 와요. 그것이 장로교의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신자는 100% 타락했을 때 회개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답답해져 강팍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까지? 일생을 마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푸심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주심으로 열어져요. 그러면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소망되어짐으로 그것이 아 회개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 회개의 소망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면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 회개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 회개해졌다라고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가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신자 100명이 타락했다면 100명이 타락한 신자 중에서 다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굳게 믿어요. 왜 그러냐? 비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서 감동이 생겨서 주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이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런 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고 그 주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그가 바로 원래부터 선택받은 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전체 체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신자는 타락 이전의 신자는 비록 자신이 앞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을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란이 와서 자기 신앙에 부담을 주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 안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 얻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절대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고백하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와 타협하고 죄성에 머물러 있는 타락된 성품과는 근본적 갈등을 맺게 되어지는 새 성품의 역사가 왕성하게 커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처럼 둘로 쫙 나눠져서 죄성이 있지만 새 성품이 있는 그 역사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내면 안에서 자꾸 왕성케 되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교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새 성품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미쳤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였음에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마음의 위로를 마음속에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신앙의 견인적 교리예요.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회개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될 경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은혜 앞에 다시 엎드려지죠.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죄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다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의 은혜를 알게 되어 나가죠. 이렇게 해서 회개의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의 굴레 안에서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역사를 인생 속에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 감리교 교도나 로마 캐톨릭에서는 저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인간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시고, 내가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미리 보신 다음에, 내가 은혜를 주면 갑돌이는 받을 거다, 그럼 갑돌을 내가 선택하자. 철수는 안 받겠다면 철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 그럼 누가 구원 받을 것인가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철수와 갑돌이의 각각 자유의지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은혜 준 다음에도 과연 갑돌이가 끝까지 평생 동안 믿음을 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대한 하나하나의 결정을 다 누가 하냐면 자유의지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내가 줄게, 믿을래? 안 믿어? 타락하네? 내가 다시 또 은혜 줄게. 안 믿어? 또 타락했네? 아니 그러지 말고 줄게. 또 믿어? 왜 안 믿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죽고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끝까지 철수한 갑돌이가 자유의지 속에서 계속 순종해 나가면, 타락했다가도 또 순종하면, 또 타락해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처음에 이해하기는 쉬워요.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것의 내용은 구원의 결정을 결국 변덕스러운 나의 의지가 나의 구원을 확정짓게 되어지니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므로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 천주교인들은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연옥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임종을 맞게 되어져요. 신부를 불러서 종유 요사를 이렇게 마지막에 임종 미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연옥 갈 수 있는 평화 받은 것이지 이 불안감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무능력하게 못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택을 성화와 선앙의 모습으로 누려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신 구원의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일에 대한 신실성과 확실성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도록 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가 범죄하면 그 자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제를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즉 지금 당신이 타락하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결코 변개치 않고 용서하시므로 어떤 자도 용서하시 나오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면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당신 의지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거부하면 안 될 것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예수 믿는 십자가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세례받게 하셨다는데 당신이 그 믿음이 진실되다고 믿으면 그럼 당신은 이미 지금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믿게 하나님의 선택적 믿음으로 당신이 그 믿음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옵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냥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가에 대한 기본 이해의 출발점의 차이가 결국 천주교나 감리교의 교리와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의 교리와의 뚜렷한 차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대 견인 교리는 다른 교단은 안 믿습니다. 장로교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이항과 사망,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접고,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이제 그 문제를 연관시켜봐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오늘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객관적 교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자신이, 보세요, 나중에 이항 사망 이분 나오는데, 자신의 뜻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며 성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다. 거기에 참여된 우리가 우리의 인간 실존 안에서 신앙의 영적 유익을 반응하며 누리게 되어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견인교는 이렇게 객관적 틀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반드시 한번 선택된 자는 구원의 최종점에 이르게 된다는 객관적 틀이 만들어졌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볼 문제는, 그럼 이런 객관적 틀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그 뜻이 나에게 미칠 때에 나는 어떻게 그룹으로 인해서 내 개인으로서 구원의 끝까지 일 거라는 주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 문제 있죠? 이 문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다시 연관시켜서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주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며, 성령님 역사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중생하신 아버지, 중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하옵나이다. 이 같은 일이 주로부터 비롯됐사온즉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착하신 뜻을 끝까지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실족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의 문이 열려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리게 하옵시고,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 순례길을 영원한 천국까지 안연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옵나이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가는 능력,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